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순 제우주일이죠. 사순 제우주일인 오늘은 이제 성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맞게 되는 사순식의 일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성주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주간의 성삼일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사순식이 어느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십니다. 그럼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밀알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뭐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죠. 그 희생이라는 가치 안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을 다시금 자신도 밀알처럼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랑을 못 깨달으면 못 사는 것인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가 안 시켜도 그것을 살아가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에 사랑이라는 진심이 이제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진심, 그 자발성을 오늘 복음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게 이제 억지로 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자발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사랑의 자발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육신의 목숨을 일단 의미하죠. 단어에 육신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목의 숨이기 때문에 숨이 멈춤으로써 숨이 올라오지 않고 넘어가 버림으로써 몸의 생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단어 자체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목숨을 통해서 오롯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넘어서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 인간이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아니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희생의 사건은 뭐 십자가 말고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 무수히 많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의 사건은 또 지극히 극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이나 예시로, 실례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소설에서 자주 하나의 소재로서 다루어지기도 하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그 무수한 희생의 사건 가운데서 단지 하나가 아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인간은 그러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굳었던 마음을 풀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또 자주 있습니다. 이 영화를 예를 든다면 저는 영웅이라고 하는 중국의 영화가 한 편이 기억이 납니다. 진시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이 자신의 가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진시황을 암살하려던 연인이었던 남녀가 있었는데 중간에 남자가 어떤 이유로 그 복수를 포기해버립니다. 여자는 여전히 복수심에 펄펄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수를 포기한 자신의 연인인 남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황제를 암살하려고 혼자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마저 그 남자에 의해서 좌절되게 되자 그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증오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그런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뻗은 칼을 피하지를 않고 그대로 맞아서 죽어버리죠. 아무래도 여자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는 못하자 그 남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여자에게 진심을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는 그제서야 그 죽음을 통해서야 그 남자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도 그를 따라서 죽음을 선택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드라마도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에서 어느 스님이 복수에 미쳐있는 남자에게 복수를 포기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남자가 포기할 줄을 모르죠. 결국 그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반대편의 자객들이 찾아왔는데 그 스님이 대신해서 그 남자인 척 누워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남자는 그 스님의 죽음을 보고는 그제서야 복수라는 감정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오래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 한국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의 희생이 많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희생의 사건은 많죠. 예를 든다면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도 그렇죠. 콜베 신부님은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다른 유대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먼저 바칩니다. 그런 일도 교회 안에는 많고요. 이렇듯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런 희생의 사건이 많습니다. 그럼 유독 그 많은 사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그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저 십자가라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 뭐 짧게 생각해도 그런 단편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지만, 그래서 당연한 답이 아닌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이어지고 부활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희생의 사건들에는 부활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희생 사건에는 부활 사건이 언제나 인간의 감각에 가려져 있다면 인간은 생명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면 생명 다음의 이야기를 인간이 끄집어낼 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사건, 생명 이면의 사건을 우리 인간의 감각 안으로 들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임에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한낱 다른 것처럼 한낱 인간의 희생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죽음 다음의 길을 우리 인간의 감각 안에서 보여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인간의 희생사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부활신앙은 오롯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라는 사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사건과 부활사건은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일회적인 희생사건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생명을 지닌,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에 하느님을 영원히 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열두 제자가 되고 그 열두 제자들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그렇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저를 갖다 주십시오 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열정적인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들 거의 모두가 나중에는 순교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제자는 톱에 온몸이 썰리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였던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가슴에 하느님의 법을 넣어주시고 하느님의 법을 새겨준 하느님의 방법은 이제 복음에서 십자가라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인호를 십자가의 인호를 이마에 받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온 사방에다가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성당에 어느 성당을 가든 제대의 중앙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여러분들 가정의 방에도 아마 걸려있을 것이고 거실에도 십자가가 걸려있을 것이고 심지어 목에도 걸어두셨고 손목에도 걸어두셨고 손가락에도 끼고 계시고 그렇게 오만대다가 걸어두면서 살아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만대 걸어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사순식이 그렇게 무뎌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챙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식에는 특별히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죠. 이 사순식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각자의 마음 안에서 다시금 갱신해서 다가오는 부활을 좀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기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